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6일 월요일입니다.
A wonderful Savior is Jesus my Lord. A wonderful Savior to me. He hideth my soul in the cleft of the rock, where rivers of pleasure I see.
Shadows a dry, thirsty land.
His wonderful love I'll shout with the millions on high. He hideth my soul in the cleft of the rock. The shadows are dry, thirsty me there with his hand.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와 구약 신명기입니다.
3장.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에 대해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사도이며 대제사장이라고 고백하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을 위해 성실하게 일했던 것처럼 당신을 세우신 하나님께 충실하셨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 존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모든 집은 그것을 지은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성실하였으며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온 집을 다스리는 데 성실하셨습니다. 우리가 용기와 소망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소망은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디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품지 말아라. 너희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던 때에 나에게 반역하여 그런 마음을 품었었다. 그곳에서 너희의 조상들은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도 나를 시험하고 떠보려 하였다. 그 때문에 나는 그 세대 사람들에게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들은 마음이 비뚤어져 언제나 딴 길로만 가고 내 길은 알지도 못한다. 나는 화가 나서 맹세하기까지 하며 선포하였다. 그들은 결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려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날마다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아직은 오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 무디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굳게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어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했던 그 사람들처럼 무디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반역을 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모세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화를 내셨습니까? 죄를 짓고 그 몸이 죽어 광야에 쓰러진 사람들 모두에게 화를 내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당신께서 약속하신 안식에 결코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처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신명기 제26장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살 때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거기에서 당신들은 직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제사장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오늘 아뢰니다 하고 보고를 하십시오. 제사장이 당신들의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으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십시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 붙여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우리 조상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러 있는 것을 보시고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놓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서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새 해마다 십월주를 드리는 해가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모든 수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가부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이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 집에서 성물을 내어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다 나누어 주어서 주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어김없이 다 실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애곡하는 날에 이 거룩한 열에 한 몫을 먹지 않았고 부정한 몸으로 그것을 떼놓지도 않고 죽은 자에게 그것을 제물로 바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십일조에 관하여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다 지켰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려주십시오.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당신들에게 명령하시니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모든 계명을 지키십시오. 오늘 당신들은 당신들의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의 길을 따르며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에게 순종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주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야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지으신 모든 백성보다 당신들을 더욱 높이셔서 당신들의 칭찬을 받고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게 나 참 기쁘고
나의 죄 다시 쓴다.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강좌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확신을 여러분에게 심어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찌나 사랑하셨던지 당신의 외아들까지 주셨다. 그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죄인으로 판결받지 않는다. 그러나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인으로 판결받았다. 하나님의 외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빛이 하늘로부터 세상에 들어왔으나 사람들은 빛보다 오히려 어둠을 원하였다. 자기들이 하는 짓이 악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죄인으로 판결받는 것이다. 누구든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빛을 미워한다. 그리고 자기의 악한 짓이 빛의 환히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빛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나 누구든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속으로 들어온다. 그것은 자기가 한 일이 하나님을 통하여 한 일이라는 것이 밝히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와 계실 때 니고데모를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알고 있다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주님의 나타나심을 결코 달가워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유는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고 행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관념적으로나 이성적으로만 이해했을 뿐이고 오히려 육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고무하고 칭찬하는 것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부정적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들의 오해 앞에서 사실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사랑이심을 증거하십니다. 또한 그들을 책망하고 교훈하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서 기인함을 전하는 것이 오늘 내용의 전체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16절에서 17절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십니다. 이 역사 속에 하늘을 우러러 보다 근본적인 사람의 숙제를 풀어내려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실패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신들의 가치와 방법으로 시도해보려는 사람 위주의 종교적 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하나님의 자발적인 사랑의 실천이셨고 죄의 신음함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극을 두고 보실 수 없으셨던 하나님의 아픔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절대로 전시적이거나 공치사가 아니라 사실이심을 너무나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사랑은 관념적일 때 아무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이렇게가 바로 독생자를 주셨으니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섭리자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주신다고 해도 별로 귀중할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지만 정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심으로 이 죄에 빠진 인류를 사랑하셨다고 표현하십니다. 또 하나 주셨으니도 의미에서는 다르지 않지만 그냥 손에 넘겨주듯이 주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온 인류의 죄에 대해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실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 치르게 하시고 공의를 거기에 쏟으셨습니다. 그러한 있을 수 없는 희생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하반절에 분명한 역사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효력은 과거 이스라엘과 같은 선택된 나라나 단체가 아니라 믿는 자마다라는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각 사람에게 나타나게 됨을 선언합니다. 다음 절의 내용도 다른 것이 아닌 그 언약의 확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와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이 역사에 내려보내신 것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라는 약속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반절에 방법적인 약속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약속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류의 구원은 오로지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뿐입니다. 두 번째는 18절에서 19절 말씀 중심으로 사랑에 반응하는 세상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절망하는 인류를 위하여 유일하신 독생자를 주심으로 저주와 영원한 형벌에서 자유를 얻음에 대한 확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18절 상반절에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사랑으로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대상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8절 하반절이죠. 이것이 창조주요 인류를 존재하게 하신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이루신 역사라면 이 외의 어떤 방법도 없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로부터 구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단언하여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8절 하반절에 선언하였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19절이죠. 여기서부터 다음 부분에서 상고할 내용까지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함께 나타나는 빛을 증거함을 봅니다.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빛이라면 죄는 가리려고 하는 것이 어둠임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같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있는 인류를 빛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로 하여금 그 캄캄한 흑암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빛에 사는 백성들에게 바울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12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사랑을 입자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에베소서 5장 11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자신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나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면 그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행위만을 보며 두려워서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 어둠을 사랑한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로는 20절에서 21절 중심으로 모든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빛입니다. 사실 빛만큼 진실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입장에서도 잘 어울리는 속성입니다. 그런 모든 것이 빛을 다 좋아하는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앞에 19절의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는 내용의 해설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오늘 20절이죠. 어쩌면 이 말씀은 죄인의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대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희생을 확신하지 못하고 자신의 죄만을 보고 있는 사람이면 절대로 빛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 무섭고 추한 죄를 하나님께서만 해결 주실 수 있고 이것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당하셨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는다면 자신의 죄를 보기보다는 모든 해결받으려는 죄를 똘똘 뭉쳐매고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분명히 거친 사람이라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진리를 따라 끊임없이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21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빛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빛을 사랑하는 사람의 차이는 사람의 본질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독생자를 통하여 죄를 해결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진리를 따라 빛으로 나아오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독생자 예수도의 은혜로 사죄를 받고 행하는 선한 일들은 그것을 가능하게 사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나타내려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 스스로는 평생 힘쓰고 했어도 불가능한 일을 독생자이신 예수도께서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빛이 부끄럽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음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을 나타내고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각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생명이 되기도 하고 심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스스로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헤아리고 거절한다면 영원한 빛의 영광이 아니라 죄를 감추려고 하는 어둠에 버려질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일 뿐입니다.
하나님 몰라 주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러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의 생일을 기록한 사복음서도 이 사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들의 3분의 1 분량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당신이 떠나시게 될 것을 열두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가 잠정적이고 사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이 겉옷을 길에 깔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과 뒤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21장 9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적인 나라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왕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이 일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불과 닷새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남기면서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상을 뒤덮었던 곳입니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결심을 더욱 굳게 하였습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 다음날 제사장들이 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배신당하시기 직전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들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이셨습니다. 이때 그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범을 보여주시며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 앞에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는 먼저 유월절 누룩없는 떡을 떼시고 그 후에 포도잔을 들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떡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문자 그대로 그의 몸과 피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신 그 떡이 정말로 예수님의 몸은 아닙니다. 그것은 누룩없는 떡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이 끝난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보니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절실하게 필요했는데도 말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힘써 기도하며 흘리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산을 떠나려고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 무리가 검과 몽둥이를 들고 평화의 왕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인사를 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을 신호로 하여 그 무리는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잠시 흥분하여 자기 검으로 대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으나 곧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무서움에 떨면서 예수님을 홀로 남겨둔 채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스도가 당하신 신문은 재판의 원칙에 어긋나고 불법적인 것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은 유대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 앞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 후에는 안나스에게서 다시 가야바 앞으로 끌려오셨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이 사형당에 마땅하다고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는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먼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제는 베드로가 그를 부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목매어 자살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고 회개한 후에 주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해가 돋은 후 예수님은 유대 공회에 끌려가 거기서 가야바의 판결에 대해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나 로마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죄인이라도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지만 빌라도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당시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갈릴리 지방은 예수님이 주로 설교하셨던 곳입니다. 그러나 헤롯 왕도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되돌려 보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 죄가 없음을 알고 놓아줄 방법을 모색했지만 유대 백성들의 반발을 두려워한 나머지 결백한 그를 죽이도록 로마 병등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침을 뱉고 희롱하면서 그의 머리를 치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라고 하고 히라버로는 갈보리라고 불리는 곳에 이르러 예수는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때가 금요일 아침 9시경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죄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는 두 명의 강도가 달려 있었는데 이것은 그를 모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가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암흑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암흑의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무덤에서 승리하고 일어나심으로써 곧 다시 밝아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곱 말씀에서 그의 죽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갖는 병자들과 구경하는 백성들 그리고 비웃는 관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도 보라 내 어머니라고 하시면서 그의 어머니를 돌볼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고 말한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정오 때쯤 되어서 나는 목마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오후 3시쯤에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땅이 흔들리며 지진이 일어났고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 끝났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백부장은 심히 두려워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나옵니다. 오래전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마와 아리마대 요셉이 몇 명의 여인들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을 부자인 아리마드 요셉의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그리고는 곧 밤이 되었으므로 그들은 미처 하지 못한 일은 안식일이 지난 후에 하기로 결정하고 장례를 마쳤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갈까봐 병정들에게 무덤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다음날 여인들이 찾아왔을 때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여기는 KNLS 월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화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이고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고 신앙을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소개하는 찬양은 우리 마음으로 노래하는 아카펠라입니다. 여기서 일일이 이름을 밝히진 않지만 본 방송을 위해 아름다운 찬양곡을 제공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하게 보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육적,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온갖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